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7일 독일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미국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화를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를 가장 친한 외국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국제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면 러시아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를 다룰 때 순전히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17일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사직서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오바마 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국가정보국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클래퍼 국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16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대통령에게 보냈다면서 이제 자신의 임기가 64일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은 중앙정보국 등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에 진 뒤 처음으로 16일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동보호기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내내 자신이 하길 원했던 것은 개와 함께 좋은 책을 읽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동보호기금의 메리안 라이트 에델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아동보호기금을 위한 클린턴 전 장관의 기여와 아동복지에 대한 그의 헌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델만 회장은 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졌지만 총 득표수에서는 이긴 시민들의 대통령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15일 포르투갈 방송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약속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잘 지킬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테러 분자들과 싸운다면 이는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테러 분자들을 격퇴하기 원하는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리아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시리아 반군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금지해야 한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16일 밝혔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회가 미국 해외투자위원회의 현재 권한을 확대해 중국 국영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8개 관계기관이 관장하는 미국 해외투자위원회는 현재 해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미국의 국가 안보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해당 위원회의 고전 관념과 편견을 반영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 시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1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목표를 향해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추가 자료들이 나온다면 머지않아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이 너무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며 이는 자칫 과도한 위험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이 같은 입장으로 미뤄 다음 달 13일부터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계절의 시계바늘이 가을에서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더 차가워졌고요. 이맘때가 되면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참 많아지죠. 이런 감기가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 않고 독감이나 기관지염 또 폐렴 같은 중증으로 커지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급성호흡기 감염은 전염성 세균인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약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콜로라도 의대 연구팀이 그 해결책이 될지도 모를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비타민 D 성분입니다. 연구팀은 한 집단에게는 고용량 비타민 D를, 다른 집단에는 저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게 하고 1년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용량 집단이 저용량 집단에 비해서 급성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40%나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우유나 달걀, 그리고 연어 같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햇볕을 쬐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북한 날씨, 낮에는 대체로 맑다고 하니까요. 잠시나마 햇볕을 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6에서 15도, 신의주 6에서 1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6에서 14도, 함흥 4에서 15도, 끝으로 청진은 2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엘리자베스 미첼의 노래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당신은 나의 태양이라는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The other night, dear, when I lay sleeping, I dreamt I held you. So I hung my hea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목요일 미국 뉴욕에서 만납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콰도르와 칠레, 페루 등 중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이들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담 시작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목요일 오후 5시니까요. 한 3시간 뒤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외국 정상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사람은 아베 총리가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한데요. 이번 뉴욕 회동은 당시 전화 통화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주말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 참석차 이 페루에 가는 길에 뉴욕에 들러서 이 트럼프 당선인과 잠시 회동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베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간에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이 두 사람의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일본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아베 총리는 앞서 일본을 출발하기에 앞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신뢰를 쌓기를 원한다는 말로 이번 회동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도 아베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 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설명하고 이 긴밀하고 확고한 양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운동 당시에 일본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이 주일 미군 기지 운영비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지금보다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최대 100%까지 늘리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적절하게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주일 미군 경비를 1.4% 올려서 매년 평균 1,893억 엔, 미화로 약 17억 3,250만 달러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재임 중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이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를 하나로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무역 공동체입니다. 대표적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임기를 시작한 2009년부터 여기에 공을 들여왔지만 의회와 이 노동단체 등의 바대에 부딪혀서 성사되지 못했고요. 지금 마지막 관문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공언해왔고요. 이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제 TPP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이렇게 발빠르게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서두른 이유, 이것도 역시 미국 정부가 대일 정책 방향을 급선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에서 이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구체적으로 현재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보호무역 대신에 TPP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이 장점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주일 미군 주둔 방위비 부담 문제 같은 안보 문제들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정권 인수로 바쁜 가운데도 또 시간을 내서 아베 총리를 만나는 것이라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만남에서는 일단 이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 중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평소 메르켈 총리를 가장 가까운 국제 동반자 이런 표현을 쓰곤 했는데요. 두 사람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세계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제주의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그간 국제사회가 경제위기나 난민위기, 기후변화 등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1년에 미국을 방문할 당시 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최고 시민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목요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수주의, 대중영합주의 흐름이 일면서 그동안 전 세계에서 해왔던 우리 정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며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 안에서 올바른 균형과 견제가 계속되는 한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이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청사진이나 접근 방식을 똑같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 등 직면한 국제 현안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단순히 현실 정치적인 접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배하는 일이 될 것이며 또 작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국제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러시아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앞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독일 경제 주간지인 비르트 샤프츠보헤 특집호에 범 대서양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두 정상은 이 기고문에서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 중인 무역협정의 혜택을 강조하면서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TTIP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이렇게 공동 기고문을 발표한 것,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삼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하지만 이 공동 기고문에서 독일인과 미국인들은 그들의 가치나 사상에 따라서 세계화를 이룩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지금까지 전 세계가 더욱 화합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기업들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에게 양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에서 다른 유럽 정상들과도 만난다고요?
네, 이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정상들과 금요일 독일에서 다자회담을 갖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회담에서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시행했던 대러시아 제재의 연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제재 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남미 순방길에 올랐다는 소식 살펴보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요일 전용기편으로 에콰도르와 페루, 칠레 등 중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의 중남미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4년 브라질 등을 찾은 후는 처음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19일부터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24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둘러싸고 앞으로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아우르는 자유무역 전선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군요.
네, 이 중국의 언론은 이번 중남미 3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시진핑 주석이 관계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페루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가입 협상을 벌이는 등 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에두아르도 페레이루스 페루 무역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페루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동시에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회원국도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페루가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의 행보를 보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보이는군요.
네, 이 중국 매체들은 페루뿐 아니라 시 주석의 방문에 맞춰서 에콰도르, 칠레와도 이 대규모 경제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미리 이 중남미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또 경제 교류를 확대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속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순방을 통해 이 에콰도르와 페루, 칠레 등 중남미 3개국에 대규모 선물 꾸러미를 제시하고 APEC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구축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은 또 일대일로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 구상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 주석이 지난 2013년에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결해서 중동과 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자면서 제안한 구상인데요.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에 대해 개방적이며 계속 발전하는 개념이라고 말해서 남미 지역으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년 전부터 이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잇따라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요국들과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가치를 위해 계속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의 새 상원 원내대표로 찰스 슈머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 등 의회 소식 알아봅니다.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선거에서 패한 뒤에 좀 두문불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선거가 끝난 뒤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수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어린이 보호기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기금은 아동 권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1970년대 초 예일 법률대학원을 졸업한 직후부터 이 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선거에서 패한 뒤에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Coming here tonight wasn't the easiest thing for me. There have been a few times this past week when all I wanted to do.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지난 한 주 그저 집에 틀어박혀서 좋은 책이나 읽고 애완견과 함께 있고 싶었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많은 사람이 지난 선거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더 실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국을 위해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시 클린턴 전 장관의 말입니다.
I know that over the past week a lot of people have asked themselves whether America is the country we thought it was. The divisions laid bare.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사람이 미국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나라인가 의구심을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미국인들 사이에 분열이 더욱 심화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이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인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선거인단 수에서 뒤지면서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만 일반 투표 득표수에서는 오히려 앞섰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행사에서도 메리앤 에델맨 아동보호기금 회장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을 가리켜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편 투표가 계속 집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이 약 70만 표 정도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승리했죠.
예. 자, 지난 2000년 선거 때도 그랬고요. 미국 역사에서 가끔 이렇게 이제 일반 투표 결과와 선거인단 결과가 다른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선거인단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이 지난 화요일 선거인단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서 의원은 선거인단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현대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선거인단 제도가 원래 작은 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이 헌법 개정안은 이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하죠.
예. 자, 선거인단은 대부분 이제 보통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인데요. 반드시 또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선거인단이 일반 투표에서 승리한 클린턴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인터넷 청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4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이 반드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발표가 나온 일도 있는데요.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죠.
네. 자, 만약에 실제로 이 선거인이 반발표를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에 따라서 제재 방식이 다른데요. 벌금을 물게 하는 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은 소속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기 마련이고요. 또 반발표를 낼 경우에 다른 선거인으로 즉각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9일에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해서 대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미 패배를 인정한 상황에서 뒤집힌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아예 이 처음부터 일반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결과가 또 달랐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예,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이 달라질 테니 클린턴 후보의 득표수가 또 반드시 더 높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 현재 선거인단 제도 아래서는 후보들이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데요. 일반 투표 방식이라면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일반 투표 방식이었으면 캘리포니아 등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지역도 찾았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자신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연방의회가 내년에 개원할 새 의회 지도부를 뽑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수요일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했네요.
네, 민주당이 찰스 슈머 상원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은퇴 의사를 밝힌 해리 리드 현 대표의 뒤를 잇게 됩니다. 앞서 리드 대표가 직접 자신의 후임자로 슈머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수요일 상원 민주당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겁니다. 이 상원 민주당 의원 가운데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원내 총무 자리는 딕 더빈 의원이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예. 자, 공화당이 백악관과 또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된 건데요.
네.
슈머 의원이 뭐라고 소감을 밝혔나요?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뽑힌 건 매우 영광이라면서 이 자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겠지만 민주당의 가치나 그동안 이룬 진전이 위기에 처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hen we can agree on issues, then we're going to work with them. We're not going to just as some have done here in the past.
네, 슈머 의원은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상원 민주당 지도부에 버니 샌더스 의원이 포함됐네요.
예, 새 민주당 지도부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맞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런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 부회장에 맡게 됐고요. 샌더스 의원은 지지층 확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예, 자 샌더스 의원이 지지층 확대를 담당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 지지층 확대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샌더스 의원은 미국 정부가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노동자들과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은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진보적인 공약으로 노동자들과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상원을 이끌어가게 됐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현 지도부가 그대로 남게 됐죠.
네, 미치 맥코넬 의원이 만장일치로 공화당 원내대표로 다시 뽑혔고요. 존 코닌 의원이 원내 총무 자리를 그대로 맡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지난주 선거에서 52석을 확보해서 52대 48로 상원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관심이 쏠리고 있군요.
예, 빠르면 바로 다음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이 목요일 미 연방 상하원 경제위원회 합동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올해 초에 저조한 성장 기조에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동시장이 꾸준히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비교적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비교적 곧이라는 표현, 다음 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옐런 의장, 이달 초만 해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11월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된 건 인정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더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참고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연방준비제도 산하기구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데요. 오늘 12월 중순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지난해에도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경기 침체로 오랫동안 0%대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경제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낮추어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반대로 경기가 활발하면 기준금리를 높여서 돈을 끌어들이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조건을 보면 우선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해야 되고 또 노동시장이 안정돼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전 그 조건에 좀 근접할 만한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온 건데요.
예, 옐런 의장도 이 미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개선돼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 시점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부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수년이 지나야지만 완전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바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앞으로 급하게 단행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금리 기조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옐런 의장은 성명에서 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너무 오래 유지한다면 지나친 위험 자산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될 수 있고 결국엔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연준은 지난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1%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가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11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지난주 대선이 끝나고 이제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입을 연 건데 대선과 관련해서 언급은 없었나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연준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 페이지의 노래입니다. Crush, 사랑의 열정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순실은 누구인가?
최순실 씨는 1956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60살입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알았던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딸인데요. 한국의 언론들은 최태민 씨가 사이비 종교 지도자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1970년대 중반부터 언니 아우 사이로 지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딸로서 최태민 씨와 함께 전국적으로 펼친 새마음 운동에도 관여했고요. 새마음봉사단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1995년에 최태민 씨의 비서였던 정윤회 씨와 재혼했습니다.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인데요. 역시 국정개입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는 2014년에 이혼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외동딸인 정유라 씨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 듯하다 두 손에 쇠고랑을 찬 비선 실세는 이제 구치소와 검찰
현재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 씨 사건을 다루면서 비선 실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식 직함도 없는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굵직한 세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 의혹.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처음 불거진 곳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라는 재단입니다. 미르재단은 한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K스포츠는 한국의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들인데요. 그런데 재단의 설립 인허가 과정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고 또 삼성을 비롯한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거액의 기금을 제공한 것 등에 일부 언론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주변 인물들이 재단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요.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모금하는 한편 친인척들과 함께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단 후원금 모금 과정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연계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증폭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재단 전체 모금 액수가 한화로 800억 원, 미화로 6,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검찰이 관련 재벌들을 소환 조사 중에 있고요. 또 최순실 씨와 관계된 인사들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개입 의혹.
지난 10월에 한 방송사가 청와대 기밀문서와 정부 정책에 관한 자료들이 최순실 씨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를 찾아내 보도하면서 최 씨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로 확대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독일 방문길에 발표한 대북정책선언,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 연설문을 비롯해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은 물론이고 인사, 행정 등에도 관여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 씨와 관련된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 10월 25일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11월 초에 또 한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건의 파문이 커질 무렵에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 머물고 있던 최순실 씨는 10월 말에 한국에 입국해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국정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또 기금을 낸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하는 등 일부 거래가 있었는지가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입니다.
특근 특혜 의혹.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외동딸인 정유라 씨 역시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승마 선수인 정유라 씨는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대학 입학 과정까지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정유라 씨는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광고 감독 차은택 씨는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등도 줄줄이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 반응.
네, 오늘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지난 주말 한국 서울 광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상당수 한국민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야는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걸 말하고요. 탄핵은 법률이 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맡지 못하게 강제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되는데요. 이 탄핵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제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국 야권은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도 국민적인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monkey around, to monkey around입니다. 마이크 shared with me that it was so hard to get his film homework done because someone was monkeying around a little too much. 어떤 상황인지 마이크와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monkey around이죠. 잘 들어보세요.
This week has been crazy. It's just our camera girl has been monkeying around like every day. We don't get anything done.
Monkeying around? What do you mean?
She plays around. She doesn't, like, focus and get stuff done.
마이크는 this week has been crazy. This week has been crazy. 이번 주는 참 힘들었어. Our camera girl has been monkeying around. Our camera girl has been monkeying around. 촬영 담당하는 여학생이 계속 장난만 치고 we don't get anything done. 집중을 안 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This week has been crazy. It's just our camera girl has been monkeying around like every day. We don't get anything done.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monkey around이죠. To monkey around. To, T-O, monkey, M-O-N-K-E-Y, monkey around, A-R-O-U-N-D, around, to monkey around. To monkey around means to play around, to joke, or to not be serious. To monkey around는 장난을 치다, 말썽 부리다 라는 뜻입니다. Monkeys are usually all over the place, right? And they are known to cause trouble. That's where this expression came about. To monkey around. 원숭이들은 말썽을 잘 부리고 장난을 많이 치죠? 바로 거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To monkey around. 장난을 치다, 말썽 부리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is week has been crazy. It's just our camera girl has been monkeying around like every day. We don't get anything done.
Monkeying around? What do you mean?
She plays around. She doesn't like focus and get stuff done. I'm like...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은 많이 떠드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하니까 그만 장난치고 공부할 준비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The teacher said to her rowdy students, Stop monkeying around. It's time for the class to begin.
오늘의 영어 표현, to monkey around. 장난을 치다, 말썽 부리다. To play around. To joke or to not be serious. To monkey around. Practice with your friends, and if you have any trouble, let me know,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웃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Little Sons가 부른 Sunboat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5년 전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극단주의 무장 세력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아프가니스탄이 크게 변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아프간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2001년 이후 아프간의 영아 사망률이 75% 감소했으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2살에서 62살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초적인 보건 혜택을 받는 주민이 9%에서 67%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1년에는 국영 TV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75개의 TV 방송국이 있으며 그 가운데 두 개는 민간 방송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손전화기가 없었으나 지금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1,800만 개의 손전화기가 아프간과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프간 정부와 주민들은 여전히 똑같은 적대 세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으며 아프간 정부군은 용감하게 이런 도전을 물리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풀려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반군 세력이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아프간이 항구적인 안정을 이루면 궁극적으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70여 개 국가가 오는 2020년까지 아프간에 15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탈레반을 물리치고 경제를 발전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2020년까지 미 의회와 협력해 아프간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민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지원은 아프간이 일련의 변화를 통해 보다 자립적인 체계를 갖출 때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